이유의 책임입니다. 북한이 단도미사일의 장착이 가능한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이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들은 북한이 단도미사일 탄도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북한이 과거 6차례 핵실험을 한 것이 핵무기 소형화 개발에 도움을 줬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실험용 경수로 건설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한 회원국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중간 보고서는 어제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한편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이후 핵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 신장의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 의혹에 연루된 중국 단체와 개인 두 명을 제재한 데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는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라면서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왕 대변인은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 측이 이런 행동에 집중한다면 중국은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최근 중국 신장 생산 건설 병단과 순진룽 전 당서기, 펑자루이 부당서기를 신장 내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에 중국도 미 상원의원 등 4명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왕 대변인은 미국에 체류 중인 자국 기자가 비자 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미국이 적대적 행동을 고수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미국 기업이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을 9월 15일까지 인수하지 못한다면 미국 내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미국의 대기업이 인수하든 상관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15일까지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사업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이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거대 기술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틱톡 인수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바이트댄스는 성명에서 세계화 과정에서 복잡하고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사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LA 한국 총영사관이 긴급 폐쇄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민원실 소속 직원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지인과 접촉했다면서 방역 작업을 위해 이날 하루 공관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한국 귀국을 앞두고 있던 지인과 며칠 동안 함께 지냈으며 지인은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환자와 접촉한 직원을 비롯해 민원실에서 일하는 모든 근무자는 코로나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LA 총영사관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기존의 민원실 대면 업무를 7일까지 중단하고 유선과 이메일을 통해 업무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47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471만 7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52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플로리다, 텍사스, 뉴욕, 조지아, 일리노이 순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는 15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82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828만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471만여 명으로 전 세계 확진자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는 약 7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종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4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 이달 중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된 형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미한 미사일 지침의 최근 개정이 한국의 국제 비확산 공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출됩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외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평안남북도, 함경남도, 황해도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최고는 22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이 이달 중 축소된 형태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미국 정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주의 차원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관리는 3일 이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축소돼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날 미한 연합훈련이 8월 중 예정대로 실시될 것인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사전 주의 때문에 훈련이 축소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례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코로나19 때문에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8월 중순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3월 기존 키리졸브 연습에 축소된 형태로 실시됐던 동맹 19-1 지휘소 연습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재개되는 미한 연합훈련입니다. 해마다 8월에 실시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 등 주요 미한 연합훈련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이후 축소돼 실시되거나 중단돼 왔습니다. 또 지난 2월 예정됐던 미한 연합기동훈련은 코로나로 인해 연기됐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한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양측이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개정이 비확산 체제에 대한 한국의 약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미한 미사일 지침의 최근 개정과 관련해 이번 개정이 한국의 국제 비확산 공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3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2020년 7월 28일 한국 정부가 2017년 개정 미사일 지침에서 특정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추진체 모터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과거 한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과 같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미국은 광범위한 안보 현안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한 동맹과 한국 방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한국은 약 20년 동안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의 회원국이며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헤이그 행동 규범의 가입국이라면서 이는 비확산에 대한 한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는 대량 살상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과 무인 비행체 관련 장비 기술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1987년 4월 미국의 주도로 설립한 수출 통제 체제이며 한국은 2001년 가입했습니다.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헤이그 행동 지침은 대량 살상 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02년 출범한 미사일 분야의 사실상 유일한 보편적 국제 규범으로 한국은 2002년부터 원서명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한국 청와대의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020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모든 기업과 연구소 등이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자유롭게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됐으며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1979년 처음으로 미사일 지침을 체결한 데 이어 2001년과 2012년, 17년 등 개정을 거치면서도 사거리 800km 초과 고체 연료에 대한 개발은 제한해 왔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출됩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대외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미 대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하는 양당의 전당대회가 이달 열립니다.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 21일부터 24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고 각각 정당대회 마지막 날 수락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대선 국면이 시작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간 대결 구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될 부통령 후보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론 캐런 베스 하원 의원과 카밀라 해리스 상원 의원, 수잔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 리더십의 복원이라는 대선 구호를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 정책에서 전통적 동맹과 파트너십의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안보 무임수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구상은 최근 민주당 정강위원회가 발표한 정강에서도 나타납니다. 정강에는 이달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강령에서 대외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핵 위기 와중에 동맹국인 한국의 동맹 비용 분담금에 급격한 증액을 요구하며 한국을 갈취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을 비방하고 동맹국 간 긴장을 부추기기보단 일본, 한국, 호주 등 역내 주요 동맹국들 간의 관계와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외교정책 참모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급선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은 한국과 일본 내 미군 주둔을 지지하는 전통적 입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도 정상 외교보다 실무 협상에 무게를 둔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한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 측은 특히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군축 공약의 갱신이라는 구호 아래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조율된 대북 캠페인에 시동을 걸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정강위원회도 올해 강령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한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를 규탄하며 인도주의 지원을 지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 핵심 외교안보 참모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한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 등입니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공식 외교안보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은 전직 관리와 의원, 싱크탱크 전문가 등 2천여 명에 달합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가 전격 교체됐지만 여전히 협상 타결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본과 협상 시기가 겹치는 점이 상당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의 협상 대표 교체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도나 웰튼 신임 대표는 특히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가을부터 일본과의 협상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3일 VOA에 익명을 전제로 이란 관계가 상당히 안 좋고 성사될지도 미지수지만 미국과의 협상 관점에서는 한국과 전략적으로 공동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각각의 동맹과 맺은 방위비 분담금 계약 내용이 상이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상 추이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안 요소가 미국과 동맹 모두에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모든 동맹들의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점이 동맹 내 여론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Too much less from Japan is going to offend the Koreans. We've kind of got the worst of all situations.
일본이 한국보다 더 많이 총액을 내게 될 경우 일본 여론의 악화, 반대로 적게 내게 되면 한국 내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넬 선임연구원은 또 당초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른 동맹들과의 협상의 시금석으로 삼으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일 양국과의 협상에서 갈라치기 방식을 구사해 각각에게 대폭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미한일 삼각공조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지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반응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베넬 선임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The president does not seem to be all that worried about the reaction of our allies.
브루스 클리너 헤리티지란 선임연구원도 본래 각각의 분담금 협상은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야 하지만 한쪽 동맹의 결과가 다른 동맹의 여론과 전략에도 영향을 받는 구도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resolution of the South Korean SMA then Japan equally may drag its feet looking for a change in administration.
특히 미국 대선의 변수도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와 총액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본 정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 시기를 기다리는 장기전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섣불리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가 정권 교체 뒤 한국이 총액 비용에서 기존보다 낮게 타결을 이룰 경우 일본 내 정권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셈법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결국 대통령의 셈법이 타결을 좌우하는 환경에서는 협상 대표 교체가 큰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한 동맹에 대한 한국 내 긍정적 여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미군 철수 발표는 미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3일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한 동맹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미한 간 10차 SMA 협상 시한을 앞둔 2019년 12월과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시점인 2020년 6월에 한국 내 미한 안보 동맹에 대한 여론 추이를 비교한 겁니다. 조사 결과 미한 동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92%에서 90%로 2%포인트밖에 줄지 않았고 동맹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7%에서 1%포인트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의 한반도 장기 주둔을 지지한다는 응답도 지난해 12월과 이번 조사 모두 74%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바라보는 관점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64%로 2019년 12월보다 오히려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의 신뢰 인식에 눈에 띌 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번 자료는 한국 대중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지켜줄 거라는 약속에 대한 신뢰는 미국과의 동맹이 상호 이익이라는 관점과 강력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동맹에 대한 지지가 감소할 가장 큰 위험은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미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비롯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가운데 하나가 주한미군의 부분 철수라며 그 같은 움직임은 한국 내 여론을 미국과의 동맹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미국에게만 이익이라는 쪽으로 변화시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에 대한 신뢰 약화는 동맹을 통한 이익에 대해 광범위한 재검토를 촉발시킬 수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동맹 가운데 하나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내년 2월 종료를 앞둔 핵무기 감축 협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무기를 증강하는 중국도 감축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셜 빌링슬리 미 군축 담당 특사는 3일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미 전략 잠수함의 핵심 모항인 조지아주 킹스베이 해군기지를 방문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군 관계자들과 함께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을 살펴보는 모습을 공개하며 최고의 해상 억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노스 타코타주 마이넷 기지에서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불리는 미니트맨3의 탄두 조립훈련에 참가하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내년 2월 만료되는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일명 뉴스타트를 대체할 새로운 핵군축협상을 주도하는 인물입니다. 미국의 협상 책임자가 본격적인 핵군축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주요 핵전력을 잇따라 시찰하며 그 모습을 공개한 겁니다. 뉴스타트는 지난해 8월 미러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 폐기되면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핵군축 조약입니다. 2010년 4월 당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서명했고 의회의 비준을 거쳐 이듬해 2월 5일 발효됐습니다.
And I'm pleased to announce that after a year of intense negotiations,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have agreed to the most comprehensive arms control agreement in nearly two decades.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핵무기 탑재 폭격기와 여기에 장착하는 핵탄두를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양국이 각각 실전 배치한 폭격기 등 핵미사일은 700기, 여기에 장착한 핵탄두는 1550개, 전체 발사체 보유는 800기로 각각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협정 체결 이전인 2009년 미국은 800기 이상의 운반체와 2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했고 러시아는 600기 이상의 운반체와 27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현재 뉴스타트가 설정한 감축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실전 배치된 미사일 655기, 핵탄두 1373개, 전체 발사체 800기를 러시아는 각각 485기와 1326개, 754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협정은 내년 2월 5일 종료되는데 2026년까지 5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찌감치 조건 없이 협정을 자동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핵무기를 증강하며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포함한 포괄적인 군축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미국과 러시아는 협정 종료를 7개월에 앞두고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은 중국도 초대했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빌링슬리 특사는 중국은 미국, 러시아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의무가 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They have an obligation to negotiate in good faith with us and the Russians. And yesterday they stood up not just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but they stood up the entire world. It's regrettable.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의 핵무기는 중국의 약 20배 규모라며 미국이 중국 수준으로 핵무기를 감축할 의사가 있다면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3국 협상을 원하는 것은 뉴스타트 연장에서 물러날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첫 실무 협상을 벌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과 한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청원이 세계 최대 청원 전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이들의 생사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이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청원 전문 사이트 Change.org에 최근 유엔과 한국 정부가 북한 내 한국인 장기 억류자 6명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6명의 한국인을 구하라는 뜻의 영어 Save Six Koreans라는 이름으로 청원을 올린 이들은 스스로를 한국 젊은이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어와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올라온 이 청원의 대상은 한국 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한국 국회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입니다. 청원은 현재 억류되어 있는 6명의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7년 전 억류된 선교사 김정욱 씨는 2007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보호시설 3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년 10월 8일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4년 김정욱 씨에게 열악한 조건에서 일주일 중 6일 매일 10시간의 중노동을 해야 하는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03년부터 역시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시설 한 개를 운영하던 선교사 김국기 씨와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던 선교사 최충길 씨는 2014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돼 그 이듬해인 2015년 6월 역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청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들 3명의 선교사 외에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원호 씨와 고현철 씨, 함진우 씨도 북한에 억류돼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은 6명 모두 북한 당국에 체포되기 전에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위험에 처하거나 굶주릴 때 도왔던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들이 체포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유엔과 한국 정부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유엔과 한국 정부가 이들을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기 위한 노력을 벌이도록 촉구하기 위해 청원 서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청원은 인권이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면서 한반도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인권 문제와 6명의 한국인 억류자의 존엄성을 뒤로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5월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을 귀환시켰는데 왜 6명의 한국인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돼 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은 200명 서명이 완성되면 유엔 인권이사회와 한국 청와대, 한국 국회에 서한을 보내 한국인 억류자 6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일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억류자들의 생사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북한에서 이들 6명을 귀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일 현재 청원 서명에는 160명이 넘게 참여한 상태입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지금까지 94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의 대북 코로나 기금 모금은 목표액의 5%에 그쳤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3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준비와 대응 진전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북한에 94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국의 신종 코로나 감염 실태와 대응 현황, 코로나 관련 유의사항을 설명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을 지난 3월부터 우선 지원국에 포함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전 세계 58개 나라에 3억 2천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24개 나라에 9,600만 달러가 투입된 아프리카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지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된 나라는 2,500만 달러의 이란이며 1,700만 달러의 나이지리아와 콩고민주공화국, 1,200만 달러의 남수단과 아프리카니스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북한 이외에도 1,300만 달러를 지원받은 방글라데시와 266만 달러의 미얀마, 537만 달러의 필리핀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6월 말 기준 111개 나라에 수백만 개 개인보호용품과 132개 나라에 신종 코로나 검진 키트 150만 개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술용 마스크 300만 개, N95 마스크 12만 8천여 개, 장갑과 보호복 220여 만 개 등입니다. 북한의 경우 신종 코로나 검사용 주요 시약과 개인 보호장비 900개, 실험실 시약 1000세트 등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지난 7월 28일 에드윈 살바도르 평양사무소장이 BOA에 밝혔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그러면서 지난 7월 16일 기준 북한 주민 1211명이 신종 코로나 검진을 받았고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다며 확진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원을 위해 목표한 예산 3,970만 달러 가운데 실제 모금액은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엔이 모금했거나 약정받은 액수는 170만 달러로 목표치의 4.3%에 불과합니다.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 90만 달러, 한국과 스웨덴 각각 30만 달러와 28만 달러 등입니다. 한국의 지원금은 유니세프 한국지부가 북한에 공유한 겁니다. 이 밖에 스웨덴은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 내 11개 도시에 깨끗한 식수와 위생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할 자금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소독용품과 수술용 마스크, 손세정제 등 개인보호장비를 북한에 지원한 스위스 외교부 개발협력청도 1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영국도 대북 지원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에 1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비료 수입이 지난해에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비료 부족을 이유로 북한의 올해 작황 상황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내놨었는데 실제 비료 수입 감소가 수치로 확인된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무역 자료에 나타난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액은 약 300만 달러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액 2,958만 달러의 약 10% 수준으로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이 크게 줄었음을 보여줍니다. 종류별로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가 원료인 질소 비료가 260만 달러 수입액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인산일 암모늄 계열 비료 23만 달러와 질소 등을 포함한 화학 비료 17만 달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비료를 양으로 따져도 수입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 확인됩니다. 올해 비료 총 수입량은 약 11,44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98톤의 약 8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이 식량난에 처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봄철에 필요한 비료 수급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비료의 양이 전년도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 확인되면서 실제 식량난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비료 부족으로 인한 올해 식량난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비료 부족 현상은 올해 북한의 농업 생산량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국제 식량 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비료 공장 준공식을 여는 등 자체 비료 생산 능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관측됐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새로운 비료 공장 준공이 대중국 비료 수입량 감소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에 대해 올해 농사에 필요한 양을 생산해내기엔 공장 준공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던 비료 수입량과 한때 한국으로부터 지원받던 매년 20만 톤의 비료를 대체할 만한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당분간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비료 수입은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 정권이 비료 수입을 줄이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우선 북한이 올해 농사에 지난해만큼의 비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북한의 외환안을 지목했습니다. 제재 등으로 인해 외환안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당국이 비료 수입에 대한 중요도를 낮췄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브라운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료를 운송하는 수단이 여의치 않았을 수도 있다며 그렇다 해도 북한 정권이 다른 품목보다 비료를 덜 중요한 품목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에 장마로 인한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한국과의 접경 지역에 있는 댐 수문을 사전 통보 없이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분간 장마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북한 측의 추가 방류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한국 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 경계를 관통하는 임진강 수계의 한국 측 필승교와 군남댐 수위가 3일 급상승했습니다. 3일 오전부터 임진강 상류에 비구름이 머물며 필승교 수위는 한때 5m 넘게 올라갔습니다. 필승교 수위가 2m를 넘은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군남댐 수위도 3일 오전 33m를 기록하며 올 들어 처음으로 30m를 넘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장마비가 많이 내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임진강 상류의 북한 측 황광댐이 수문을 열어 수위가 급상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준락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황광댐을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 지역에 호우로 인해서 황광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현재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실시간 유관기관하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지역 주민들이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와 함께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4일 기자들을 만나 3일을 포함해 북한이 올해 7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방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측이 사전 통보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6월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빌미로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며 남북 간 모든 통신선과 연락선을 차단했습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자연재해와 관련한 협력을 못하는 것은 남북 간 정치적 주도권 싸움과 분리에 대응하지 못할 만큼 체제가 경직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이번에 대적관계로 전환하고 통신선을 다 차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최고 지도자가 대적관계로 하고 다 통신선 차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까지 다 파괴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뭐 실무적으로 그걸 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거 이제 방류해야 되는데 최고 지도자한테까지 이제 건의를 해서 할까요?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란 말이죠.
한강댐은 저수용량 3억 5천만 톤 규모로 갑작스런 방류 시 하류 쪽 인명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09년 9월 한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하는 바람에 한국 측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0월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한강댐 방류 시 한국 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3차례 한강댐 방류 사실을 한국 측에 알렸지만 2013년 이후론 단 한 차례도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이번 방류로 한국 측에 피해는 없었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장마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며 필승교 수위는 4일 오전 현재 3m 수준으로 내려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기상당국은 앞으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 개성시, 강원도 내륙 일부 지역에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급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큰 물과 폭우, 비바람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댐의 수문 상태를 철저하게 살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합의 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북한이 한강댐 방류 사전 통보 약속을 지킬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사전 통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거는 명백하게 이제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북한 지역도 비가 많이 오고 이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큰 피해가 예상이 된다. 따라서 방류를 할 때 사전에 통보해 주기 바란다. 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자기들 내부에서 제기하는 게 아니라 남쪽에서 제기했으니까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통일부 당국자는 정치 군사적 냉각 국면으로 자연재해 협력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재난과 재해 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맞아 북한이 일부 지역에 폭우 특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여름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극 지방의 이상 고온 현상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와 함께 이번 주 북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3일 폭우 특급 경보를 발령했죠.
네, 장마전선이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남북한을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를부터 북한 전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장마전선이 저기압골과 합류하면서 더욱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북한이 3일 대응 조치를 격상했습니다. 리영남 기상수문국 부대장이 3일 조선중앙TV에서 밝힌 내용을 들어보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 3일 밤부터 6일까지 양강도, 함경북도, 라선수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이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 특히 이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개성시와 이 자강도 남부,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는 이 폭우를 동반한 500mm 이상이 이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500mm 이상의 폭우는 물폭탄으로 볼 수 있는 수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장마의 특징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강한 바람까지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 태풍 하구핏까지 북상하면서 장맛비는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이 수증기를 대기 중에 풀어놓으면서 비구름이 더욱 폭발적으로 발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봤죠?
네, 한국에서는 장마가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평년 평균치인 32일을 이미 훌쩍 넘어섰지만 일주일 후에나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열흘 전 부산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우를 내린 장마전선이 중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1일부터 3일 사이 중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적어도 12명이 사망하고 3,600여 헥타르의 농경지와 600여 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올해 비 피해가 큽니다. 중국 남부에서는 5월 말부터 폭우가 집중되면서 주택 25만여 채가 파손됐고 14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일본에서는 7월 초 규슈 지방에 한 달치 강수량이 하루에 내리는 등 폭우가 이어져 80여 명이 숨졌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것은 같은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지방의 이상고온 현상이 이유라고 기상 전문가들은 분석하는데요. 북극의 더운 공기에 밀린 찬 공기가 동아시아로 내려왔고 따뜻하고 습한 북태서양 고기압은 찬 공기에 막혀서 북상하지 못하면서 정체전선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동아시아 곳곳에 집중호우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상재해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국기상청과 환경부는 최근 발표한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에서 한반도의 단기 온난화에 따라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 등 고온 관련 극한지수는 증가하고 강수량의 변동성 증가로 호우와 같은 극한 강수현상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해마다 비 피해가 거듭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태풍 링링 피해가 컸고요. 2016년 태풍 라이언록의 피해도 컸습니다.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사나 인폼이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 위험지수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위험지수는 조사 대상 191개 나라 가운데 39번째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장마는 특히 폭우와 강풍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북한 매체들도 연일 수해 대비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댐과 제방 등 시설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 주민들은 집 안팎의 축대에 받침대를 대줘서 더 단단히 해야 합니다. 집 벽과 지붕의 틈새 등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미리 점검해서 보수해야 하고요. 또 하수구와 배수구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곳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강한 바람에 대비해서 벌어진 창문 틈새도 미리 막아두면 좋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농경지에서 물을 빼는 배수로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이 빠져나갈 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 벼가 물에 잠길 경우 논에 물이 빠지면 빨리 벼포기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일주일 이상 물에 잠겨 있으면 벼뿌리가 썩기 때문인데요. 일단 물에 잠겼던 농작물에는 반드시 농약을 뿌려줘서 병충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 밖에 흙이 쓸려갈 우려가 있는 과수원은 풀이나 볏짚 등을 덮어주고 축사는 사료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높은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북한에 예상되는 집중호우 관련 정보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 해나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해나 김씨의 첫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느질 솜씨로서 그 여성의 마음씨를 가늠해 보는 관습이 있었다. 한뜸 한뜸 이어나간 바느질 솜씨에 여성들의 섬세하고 꼼꼼한 일솜씨와 함께 부드럽고도 속이 깊은 마음씨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의 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게시한 북한의 옷차림 풍습에 대한 자료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자료에는 북한 사람들이 여성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한 기준으로 여성들의 바느질 솜씨를 봤다고 적어놨는데요. BOA 취재진이 만났던 40대 안팎의 북한 여성들 가운데에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바느질 솜씨를 꽤 훌륭하게 갖췄던 여성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해나 김 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직장을 다닌 데가 북한에서 미싱이라고, 여기서는 미싱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재봉이라고 양복을 하는 일을 했었어요. 예, 한 15년을 북한에서 바느질을 했었고 그 일이 너무 고달퍼서 이렇게 날리기라는 장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나르는 걸 했는데 그걸 하다가 1년 정도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냥 그때도 역시 제가 결혼 생활은 하는 중이었지만 아이가 없었고 또 예, 제가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바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는 노동자로 일했던 해나 씨. 결혼 후 가족들과 함께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 장사가 잘 안 돼서 비둘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비둘지게 됐고 저희 엄마도 계셨고 그리고 저희 형제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가족이 같이 빚을 지게 됐어요. 엄청난 빚을 남이 돈을 구워서 하다가 그게 안 돼서 그 돈을 엄청난 돈을 빚을 지게 됐는데
열심히 벌어 빚을 갚고 가족들끼리 잘 살아보려고 했던 희망도 잠시. 1년쯤 지난 후 빚을 갚아야 하는 시한은 다가오고 해나 씨는 북한 안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변에 저희 외삼촌이 있었어요. 조선족 외삼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찾아 나오면 잡을 잡아서 좀 예 뭐 1년이라든가 아니면 몇 달이라든가 돈을 벌어서 좀 그 빚을 물 수 있는 돈만 좀 벌어서 다시 북한을 나가려고 했는데
빚을 갚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 영변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게 된 해나 씨.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힐까 싶어 조용히 브로커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브로커의 손을 잡고 2007년 1월 차디찬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예, 그냥 무작정 저는 중국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삼촌만 찾아서 이삼촌한테 가서 예, 잡을 좀 잡아서 일을 좀 해보자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어쩜 그렇게 무모했었나 싶지만 누군가는 나서야 했고 자신이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싶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건넜던 그곳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거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나 씨는 자신의 손을 잡고 압록강을 건넌 브로커를 따라 어느 작은 호텔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북한에서 나올 때는 북한 브로커하고 이미 다 삼촌한테 들여다 준다 해서 나왔는데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북한에서 같이 넘어온 브로커가 다른 브로커를 만났는데요.
중국 브로커하고 북한 브로커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내가 넘어오면서 든 비용을 내가 물어야만 다른데 내가 북한을 다시 나가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삼촌을 찾아 나가든지 아니면 중국을 어디를 가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하라는 대로 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죠.
외삼촌을 찾아주겠다던 브로커의 돌변한 태도.
저는 너무 황당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돌아서 가려고 해도 중국말도 모르고 지방도 모르고 이미 브로커는 북한 브로커는 중국 브로커한테다 그냥 저를 넘기고 돌아서 간 거예요.
중국에서 만난 브로커에게 해나 씨를 넘긴 대가로 돈을 받고 떠난 북한 브로커. 해나 씨는 이제 중국 브로커에게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냥 순간에 너무 상상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에 원래 그 브로커가 너는 여기서 남자를 만나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난 돈 벌어가지고 나가야 된다. 나는 남편도 있고 나는 내가 사는 남편이 있고 나 가정이 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하니까 그러면은 도와서 그러면 잡을 찾아줄 테니까 안쪽을 들어가자고 했거든요.
해나 씨는 중국으로 북한 여자들이 팔려간다더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바깥 세상 일은 관심도 없었던 가정적인 주부였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처럼 가정적인 일만 하는 사람이라 바깥 소리를 많이 못 들었거든요. 단지 제가 집에서 빚을 지게 대단하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2, 3천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브로커는 자신에게 돈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중국말도 할 줄 모르니 나가면 당장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될 수 있다고 겁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너무 돈 벌러 넘어왔으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냥은 못 가겠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저 혼자서 어디 당장 도망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형을 전혀 모르는데. 예, 넘어올 때는 그 북한 브로커를 통해서 같이 손잡고 넘어왔지만 저는 그때는 이미 그 북한 브로커는 돌아서 갔고 저 혼자니까 어디로 나갈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놓지도 않고 그냥 저한테 그런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당장 무슨 돈을 낼 수 있냐고. 그 돈을 내면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 여기서 우리가 내놔 너를 밖에다 내놔 줘도 너는 어디 갈 수가 없다고 길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저는 일단은 돈 벌라 그 어려운 압록강을 넘는 게 엄청 어려운 건데 일단 넘어왔는데 돌아서 갈 수가 없은 거예요.
해나 씨는 남편이 있는 자신이 중국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돈을 벌어 갚을 테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해나 씨는 그렇게 해주겠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은 자신에 대해 해나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호텔에 있다가 브로커하고 같이 넘어갔는데 그 순간에 제가 너무 신경을 쓰다 나니까 이렇게 눈을 뜨면 눈앞에 호상이 생겨요. 근데 보니까 제 왼쪽 눈 아래 이렇게 눈 안에 뭐가 이렇게 씌워서 그 눈동자가 움직일 때마다 뭐가 씌우는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그때 처음 그렇게 순간적으로 너무나 상상 못한 신경을 쓰다 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될지 하는 그 압박감을 인해서 그런 게 갑자기 생겼는데 그게 한
호텔을 나서면서 그런 증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해나 씨.
근데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 저 혼자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저는 눈만 뜨면 그 허상이 계속 따라다녀요. 제 눈동자가 돌아갈 때마다 낀 것처럼.
당시 증상은 7년이 지나고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런 정신적인 압박감 속에서 선택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았고 해나 씨는 중국 브로커의 말을 믿기로 하고 따라 나선 겁니다.
중국 브로커가 그럼 우리를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잡을 잡아보자 하고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가자고 해서 갔었어요. 가고 보니까 어느 농촌을 갔는데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는 이렇게 내려오면은 다 시집을 가야 된다고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해나 씨는 브로커를 따라 농촌으로 가보고 나서야 자신이 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브로커가 그 주변에다가 브로커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에서 이런 여자가 몇 살짜리 어떤 여자가 왔는데 와보라고.
브로커는 20일 동안 중국인 남성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여러 명의 중국인 남성들은 해나 씨를 살펴보고 갔습니다. 가족의 빚을 갚겠다고 한 선택은 탈북이 돼버렸고 압록강을 건넌 지 한 달도 안 돼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간 해나 김 씨. 그녀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해나 김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미국 대선 해설,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75년 8월 4일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벌거숭이 임금님 등 160여 편의 동화를 쓴 덴마크의 작가 안데르센이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1805년 덴마크 오덴세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안데르센은 어렸을 적부터 연기에 관심을 가져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다 안데르센이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시고 안데르센은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늦게 후원자를 만나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고 1828년 코펜하겐 대학교에도 입학하게 됩니다. 몇 편의 희곡, 소설을 쓰면서 작가로서의 재능을 드러낸 안데르센은 1834년 즉흥 시인으로 문학계의 호평을 받고 1835년부터 본격적으로 동화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른들도 읽을 정도로 독자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1872년까지 발표한 총 160여 편의 동화 작품은 모두 유명해졌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걸해야 했던 자신의 어머니를 소재로 성냥팔이 소녀를 쓰는 등 자신의 삶을 반영한 글을 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안데르센은 62세 때 고향 오덴세의 명예시민이 됐으며 그가 1875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는 장례식에 덴마크 국왕과 왕비가 참석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대부분의 생애를 여행으로 보냈던 안데르센은 1875년 8월 4일 친구의 별장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1901년 8월 4일 미국의 재즈 뮤지션 루이 암스트롱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납니다. 10대 초반부터 일생 동안 재즈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또 영화에도 출연하면서 재즈를 빼놓을 수 없는 음악의 한 장르로 정착시켰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도 11살 때 그만두어야 했던 암스트롱은 거의 혼자서 트럼펫과 노래를 익혔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부른 헬로우 달리는 비틀즈의 노래를 제치고 빌보드 팝 차트 인기 음악 순위의 정상을 누렸고 그에게 그래미상의 최우수 남자 가수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Hello, darling. This is Louis. Darling, it's so nice to have you back where you belong. 또 루이 암스트롱이 사망하기 4년 전에 부른 What a Wonderful World,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요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불멸의 애창곡으로 남아있습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지금 하늘이 아무리 회색빛으로 보일지라도 결국 인생은 살만한 것이고 세상은 멋진 곳입니다.